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좋고 또한 모든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상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소원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가 무너질 때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서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신앙이었는지 그의 절대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한 믿음의 확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 절대적인 신앙, 확신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그냥 사람들의 넋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주거나 유아세례를 줄 때 항상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신앙 고백을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세례받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는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또한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닙니다.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로 믿는다는 거, 이 사실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구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바른 신앙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머리로서만 하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내 마음에서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The Lord is my light.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에도 이런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빛은 그냥 어떤 식물이나 동식물이 생존하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빛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빛임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심령을 일깨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주는 이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이 바로 복음입니다. 빛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란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빛은 오직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이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잘못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의 실존을, 내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심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비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3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기 때문에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바를 가르쳐주세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등불의 역할을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참 빛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싫어서,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기 싫어서 그 빛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진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빛을 비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이 다 달아납니다. 몰려집니다. 없어집니다. 참 빛이 올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죄악된 삶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없어져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올 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어둠의 삶이 우리에게 다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물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빛이 우리에게 거하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Lord is my light. 여러분, 이 우리의 light,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시며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졌다라는 말이에요. 건졌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salvation이라는 말도 쓰지만 deliverer, deliverer, 구원자, deliverance, 건져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자가 바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 구원자라는 것은 이 여건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죄악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 삼아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흑암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건져주시는 그런 딜리버러,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자 되신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오늘도 유지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마우스라는 말인데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능력에 해당되는 말은 산성, 방패, 요새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피난처에 내가 숨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환난과 역경에 왔을 때 그곳에 내가 안주하고 안식하고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것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도 서스테인 시키고 유지시키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능력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나의 생명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말 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먼저 그는 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으세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 정도가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되신 적 있으세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자살하고 싶다. 그냥 단순히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은 충동,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정도까지 되어지는 상태, 살 소망이 끊어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위에 있다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이유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마음의 서행 선고를 받았어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의 살 소망이 끊겨진 자도, 마음에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도 살아나는, 그의 영혼이 소송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상황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맘 다해서 우리 주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의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보러 보면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것이 없어지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저 비참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뢰하는 그 의뢰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존재하고 내 생명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생명의 존속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능력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의 빛입니다 를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의 확신을 언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27장 4절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옛날 성경이죠. 요즘 것은, 요즘 성경은 개정판은 다르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바라보며, 다 같은 말입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하십니까? 영어 성경은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이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입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의 전에 거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 성전이기 때문에,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소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소 예배고, 그 가운데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은 바로 이 예배자의 삶임을 말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 바로 성소 예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배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광이 있어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영광을 받습니다. 누가 봤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인식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앞에서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신적인 영광을 그가 받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단순한 그런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앙망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의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전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드리는 이런 예배를 갈구하고 희망하고 이런 예배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라 복음성가 중에서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영어 찬양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죠.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영어는 뭐라고 되냐면 Let me live in the glory of your grace. 은혜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영광 안에, 은혜의 영광 안에. 여러분, 영광이 임재하면요,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이 믿음의 삶입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여러분,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그 기쁨을,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영광의 은혜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삶, 그 자체가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로 내 생전에 그렇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전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인생의 모든 날, 여러분의 모든 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그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즐거움이 어떤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단 한순간 있었던 그러한 예배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건물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전에 모든 날, 나의 인생의 모든 날을, 이런 말을 쓰지는 않죠. 근데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며 그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날이 자기는 예배의 날이요, 그 예배를 통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만 국한된 그런 예배, 그런 장소에만 국한된 영광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느 장소든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정말로 참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갔던 삶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요 그의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장소에 국한된 그런 예배, 친밀한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교제를 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영광의 은혜를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로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영광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하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교제의 제1우선순위를 하며 살아갔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제1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3절에서도 보면은 군대가 자기를 진치고 정말 대적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자기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태연함과 안연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피스가, 평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의 마음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연하고 태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절에 지내서 오히려 가서 여호와께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속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라고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5절이 이유예요. 5절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or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key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5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켜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기 때문에 바위에 높이 두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제1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안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예배 드리는데 제1우선순위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1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One thing I have asked from the Lord. NSB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원문에서 나온 말인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은 과거에 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청하는 것도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청해왔던 이 완료를 말하고 있어요. 완료.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청했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청했습니다.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했던 그 삶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던 삶이 구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구절이 5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 영적인 교제, 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환난 내내 나를 지켜주시고 초막 속의 비밀이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거, 장막이라는 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타베나클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해서 가건물 같은 걸 지었어요. 나뭇가지 같은 걸 지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 초막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막 속에 나를 지켜주셨대요. 어떻게 지켜줬어요? 비밀이. 장막 가운데 나를 숨겨주셨어요. 어떻게? 은밀히.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을 때 환난 가운데 우리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은밀히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사람들 몰라요. 주위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은밀히 역사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초막이라는 곳은 나뭇가지로 엮은 집이에요. 근데 이 초막 속에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고 해요. 그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초막이라는 것이 그런 나뭇가지를 지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초막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장소가 초막이고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장막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거기서 두시고 지켜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청했을 때, 간구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뭘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숨겨주십니다. 프로텍트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에 높이 두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위는 요동함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우선순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요동치 않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어. 이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One thing I ask of the Lord. 이게 사실 영어 찬양에도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이 one thing I ask. 내가 한 가지라는 것은 한 가지를 구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 어떤 거를 잃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큼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가지 우선순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이 그의 바위에 요동치지 않는 자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내가 고하는 장막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 장막같은 데서 하나님이 뭘 해? 이 초막같은 데서 뭘 하시겠다고 나를 은밀히 거기서 나를 지켜보호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장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이 지각이라는 건 나의 언더스탠딩입니다. 나의 이해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이세웅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나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세요. 우리의 한계점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안연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한 가지를 구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5절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기시고 바위에 높이 두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된다고 6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승리한다는 거죠.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예배 드리겠고 노래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감사 찬송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그분과의 그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초대, 우리를 오라고. 그래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예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바로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얼굴이 상징하는 그의 은혜와 긍휼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은혜와 긍휼을 찾으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의 긍휼과 은혜를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실 다윗의 부모가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모의 그런 어떤 사랑의 한계를 말해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신실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환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근심거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은혜와 긍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우리를 향해서 초대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고, 환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처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는, 바위에 높이 두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